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7월 21일 일요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가복음 4장 1에서 9절을 읽어보라. 각각의 밭은 어떤 모습이며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는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사람들은 자주 해석으로 돌진하고 싶어한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다. 하지만 어떤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와 같은 간단한 언급 말고는 예수님은 비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다양한 서사적 특징이 가리키는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천천히 그리고 단순하게 분석하는 것이 좋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양한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동일한 씨앗이 네 가지 형태의 다른 밭에 떨어진다. 토양의 상태는 파종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비유는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라기보다는 각 상황 안에서 완결되는 네 개의 각각의 이야기이다. 이야기가 하나, 둘 펼쳐질수록 이야기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길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즉시 먹어버린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가복음 4장 4절.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햇볕에 타버려 결실을 맺지 못한다. 실패까지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린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씨앗은 결말에 도달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작물의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고 이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씨앗의 전체 성장 기간이 걸릴 것이다. 세 편은 실패한 이야기이고 마지막 이야기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성공 이야기이다. 이야기가 하나씩 이어지면서 점점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과 성공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실패의 위험,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풍성한 성공을 가리킨다.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와 그에 따르는 위험이 두드러지지만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를 때 받게 되는 풍성한 보상도 강조되고 있다. 교훈입니다. 수학을 위한 시간은 더 길어지고 성공한 경우는 하나라는 사실은 두드러지는 실패의 위험과 함께 이를 넘어서 성공할 때 풍성한 보상이 있음을 강조한다. 묵상.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생애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의 위험과 보상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교훈과 일치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비유가 주는 교훈.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실물교훈 56.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밭으로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실패의 위험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유혹과 시험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로 25절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쌉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시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재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을 보여지는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대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는 것이 사실처럼 보여지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싶은 때가 되어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후 인구조사를 마치기까지 9달 20일을 숨죽이며 기다리시다가 인구조사를 다 마친 때 다윗이 자신이 한 행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의 모습임을 깨닫는 순간 그때를 기다린 듯 그 다음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여 진노하심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것을 보자 하나님이 갑자기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죽이는 전사들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는 벌주기를 멈추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제단을 통해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받으신 후에야 재앙을 그치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존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글자대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언제나 적용되어져야 할 때와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끼리 서로 충돌할 때 북극성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 가지의 구절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창조주이시며 사랑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창조주로서 사랑의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준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글자대로 읽으면 그 글자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보여지는 글자 이면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신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그 글이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담긴 글을 볼 때 거기에 생명력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때야말로 그 글자가 영이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그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글자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 안에서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단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이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조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이 이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의 선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의해 우리들에게 자유지를 허락하셨는데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져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들에 대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실 것을 창조 전에 이미 각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품성대로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구원하시고자 각오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각오와 우리의 각오가 큰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각오는 결심하고 의지를 계속 부여하여서 흐트러지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하나님의 각오는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결심하거나 의지를 계속 부여하지 않아도 그 본성상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 막지 못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막지 못하는 사랑의 품성에 따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전에 모든 피조물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됨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창세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자신의 교만과 야심에 따라 하나님과 끊어진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다윗에게 책임지우실 수 없으십니다. 다윗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지시고 다윗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여하셔서 언제나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에게 죄를 짓도록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또 아홉 달 20일간이나 다윗이 잘못하고 있어도 그를 돌이키도록 손자를 보내지도 않고 결정적인 때를 위해 숨어서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다윗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다윗에게 지우고 벌주셔서 7만 명이나 죽이시는 하나님. 이처럼 기준에서 벗어난 모습이 보일 때는 기준을 바꾸지 말고 벗어난 모습을 기준에 맞추어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준을 벗어난 말씀 내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기에 사단의 천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처음부터 사단의 천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자주 청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동기들이 무엇인지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사단은 욥을 청구했고 아브라함을 청구했고 베드로도 청구했습니다. 또한 사단이 다윗의 교만심에 자극을 주어 교만과 야심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고 아홉 달 20일간이나 그 교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130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교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극에 달하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속하여 호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이 절정의 때 깨닫게 되어 그는 죄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교만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했던 사단이 온 우주 앞에 다윗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함께 다윗을 청구함으로 다윗의 잘못에 대해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빠져 있음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만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단은 다윗의 잘못에 대해 상대적 사랑의 기준으로 다윗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상대적 사랑에 의해서 그나마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 주장하였습니다. 사단의 청구에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알고 있었지만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하여 사단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함과 동시에 사단도 사랑하셔서 사단이 주장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파격성을 감수하면서도 직접 벌을 주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가지 제안에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온역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일로 이해해야 합니다. 7만 명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7만 명이 선악의 대논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적인 일만 하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사망적인 일만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품성은 절대적 사랑임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보여지는 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단의 천국까지도 루스벨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선택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보이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 보이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정의하였고 하나님을 놓침으로 생명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엘렌 와이슨 A.T. 존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영문 시조 Signs of Times에서 일하는 몇 년 동안에 존스와 웨거너는 재림교회와 구원의 계획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대단히 진보적인 개념을 발전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존스는 종교 자유 분야의 영역에서 교단의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자유의 주제는 1880년대에 미국에서 1호1 법안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하면서 상원의원 H.W. 블레어가 국가적인 1호1 법안을 미국 상원 앞에 제시했던 1888년 5월에 그 클라이맥스에 이른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언 예석에 관한 존스의 관심은 결국 그를 교단에서 당시에 예언 해석 분야에 인정받는 전문가였던 유라야 스미스와 갈등 관계로 이끌어갔습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의 발단은 다니엘 7장의 열불의 정치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와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88년 대총회 회기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 중대한 회기로 말미암아 존스는 대총회 지도자와 힘이 붙이는 투쟁에서 E.J. 웨거너와 연루된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존스는 그 회기에서 종교 자유 문제에 기여했지만 자신과 웨거너의 주요 기여는 구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의의를 높인 데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서부 출신의 이 청년들에게 교단이 반드시 들어야 할 구원에 관한 기별이 있음을 인식하고 적어도 1887년부터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 기별을 전하도록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888년 회기 동안에 그들 편에 섰고 그 후 1889년과 1890년대 초에 복무회를 횡단하면서 그들과 함께 재림교회에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기별을 선포하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888년 이후 몇 년 동안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반항심을 보면서 재림교인들에게 주께서 존스 형제에게 매우 귀중한 기별을 주셨다고 거듭거듭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존스와 웨건의 가르침이 무호하다든지 그녀 자신이 그들이 전하는 모든 것에 다 동의한다고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스와 웨건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핵심적인 기별을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1880년대 말과 1890년대 초에 존스가 미국 의회 앞에 제시된 국가적 1호1 법안의 연례 결산을 공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재림교인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의 다양한 위원회 앞에 교단을 대표하여 여러 번 등장했는데요. 그 첫 번째 등장이 1888년 12월 13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존스와 웨거너는 대총회 회기들에서 아주 특별한 강사로 급부상하여 1890년대 동안 그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그들의 인기를 드러냈습니다. 예컨대 존스는 1893년 회기에 24번, 1895년 회기에 26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1894년 초에 엘렌 화이트는 많은 이들이 존스와 그의 사상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까지 높였다고 거듭거듭 개탄했습니다. 그 정도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가 말하면 곧 예언자의 기별이다 이렇게 인정되었습니다. 그의 지위가 얼마나 격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상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1894년 교단의 지도자들이 당시 교단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인 리비안 헤랄드 편집장으로 존경받던 유라야 스미스의 자리를 존스에게 대체하고자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존스는 에나 라이스라는 여자 선자라고 하는 거짓 예언적인 주장들에 동조함으로써 또한 심지어는 1893년 대총회 회기에는 그녀의 글들을 통해서 늦은 비를 불려오려는 그런 운동까지 하려는 상황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897년에 그가 리비안 헤랄드 편집장이라는 직책에 임명되었고 스미스는 부편집장으로 임명됐는데요. 그것은 더 나이 든 사람에게 정말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존스가 그의 힘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존스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가면서 존스의 신학은 1890년대 초에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1893년에는 어느 정도, 그리고 1895년에는 훨씬 더 강하게 변질되었는데요. 존스와 웨그너는 구원에 대한 그들의 이해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모든 인간의 인성과 한 점도 다름없이 똑같다는 개념을 개진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1888년대 말이나 1890년대 초에도 없지는 않았지만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에 이르러서 그런 가르침은 존스의 신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인성이 우리처럼 똑같이 타락한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진 그런 인성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1895년에 그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6개의 대총의 설교 대부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가 죄로 기우는 성향을 지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점에서 인간과 똑같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존스는 거기서 청중 가운데서 제시한 엘렌 화이트의 인용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형제이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 곧 죄로 기우는 성향을 지닌 것에서는 형제가 아니다라는 엘렌 화이트의 진술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장 때문에 존스는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존스는 엘렌 화이트의 그 도전에 대응하여 그리스도의 육신은 우리와 같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사실 그 대답으로 존스는 자신이 주장하고 있던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입증한 격이 됐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와 웨그너는 마침내 1950년대에 재림교회에서 불거진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범교단적인 논쟁을 야기할 가르침을 그때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1890년대 존스는 종교 자유, 예언 해석, 또 교회 조직, 또 신유 등에 관하여 극단적인 견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몇몇 해석은 엘렌 G. 화이트로부터 직접적인 질책과 좀 더 엉그란 권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1890년대 대부분의 기한 동안 엘렌 화이트는 호주에 있었는데요. 그 기한 동안 미국에서 그녀의 주요 대변인은 존스였습니다. 존스가 엘렌 화이트의 대변인 노릇을 했습니다. 거듭거듭 그녀는 그 담대한 존스에게 제멋대로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시할 증언을 보냈는데 그가 가장 힘든 상황에도 맞설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동시에 그가 그녀의 말에다 자신의 말을 섞어서 그녀의 의도를 부풀리는 것 때문에 그를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890년대 존스는 20세기에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오용할 것에 대한 발판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글을 성경에 대한 거룩하고 무오한 주석으로 만든 것, 또한 그녀의 글들이 축자적으로 영감되어 무오하다는 그런 신앙,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말을 그것들의 역사적 배경 및 문명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 축자주의적 해석 등이 특별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에 대한 축자주의적인 주장을 펴므로써 그는 엘렌 화이트뿐 아니라 다른 이들로 그것들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극단주의적 어떤 해석 입장이었던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이런 영역들 각각의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역들 모두에서 존슨은 결국 엘렌 화이트의 봉사를 거부하기 위해서 자신을 축겨 세우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는 또한 20세기에 그녀의 저술들을 오용하고 오해하는 대로 교단을 이끌었습니다. 1900년에 존슨은 자신의 거룩교회론, Holiness Ecclesiology, 거룩교회론에 입각하여 교회의 조직에 대한 극단적인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의 오순절주의자들처럼 존스도 모든 교회 조직은 잘못이 있으며 오직 성령만이 필요한 유일한 조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즉 누구든지 성령을 지니면 외적인 인간의 조직이 없이도 모두가 연합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존스와 웨거너는 1901년과 1903년의 대총회 회기에 그런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맹렬히 투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권력 투쟁에서 교단 역사상 최고의 자리를 잃게 되자 1904년에서 1909년 교단을 떠나 존 하비 켈로그와 연합하였습니다. 그 후 존스는 엘렌 화이트와 교회 전체를 공격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이따금 재림교회에 불쑥불쑥 나타나곤 하는 급진주의적인 회중주의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존슨은 1924년 죽을 때까지 계속하여 제7일 안식일은 준수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안식일 준수 오순절주의 회중 교인들과 교분을 가졌는데 그들이 조직을 발전시킴으로써 결정적인 악을 자행할 때까지 그는 그들과 교분을 갖고 그 후에 헤어졌습니다. 존슨은 재림교회의 신앙, 또 에이지 데니엘스, 또 조직 전체와 아주 심각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존슨에게는 조직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종교 자유의 본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E.J. 웨거너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평가는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트 조셉 웨거너는 J.H. 웨거너의 아들로서 재림교인, 또 의사, 목사, 교사, 편집자, 저술가, 부흥설교가 등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 회기의 여파로 일어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회 부흥의 기발자들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늘 그의 동료 목사이자 편집 동역자였던 A.T. 존스와 함께 나오며 이 역동적인 2인조는 재림교회 역사에서 존스와 웨그너라는 전설적인 인물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E.J. 웨그너는 배틀크릭 대학에서 고전적인 교육을 받은 후에 앤 아버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1년간 의학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1878년에 뉴욕 브루클린의 롱 아일랜드 대학병원에서 의학 학위를 받고 배틀크릭 유생병원의 직원으로 그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1879년 3월 그는 제시 프리먼트 모우즈와 결혼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짧은 기간 목회를 경험한 후 이 부부는 1880년 봄에 북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시골 건강 요양소 다른 이름으로 세인트 헬레나 위생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1973년 이 대기 얼마 전 그는 다시 전임 목회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가 어떤 경력을 밟아갔으며 그의 기별은 무엇이었고 그가 어떻게 교회를 빗나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미라클 만도 아테 braccio, ti ricobrarti in braccio. Te rompi, Signore, il laccio che ne impedisce il vol. Te rompi, Signore, il laccio che ne impedisce il vol.
Oh.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